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또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고 또한 비굴하게 만들고 참 치사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먹을 것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참 먹을 것 앞에서 약해집니다. 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남들 다 먹는데 자기 몫으로 하나라도 조금 적게 분배가 되면은 몇 푼 안 하는 그 과자나 음식 하나에도 되게 속상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이처럼 먹을 것 문제는 사람한테 아주 민감한 문제예요. 그래서 마귀는 먹을 것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먹을 것을 가지고 이브에게 접근을 했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사탄은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먹을 걸 가지고 인간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마 어린 학생들은 보릿고개가 무엇인지 춘궁기가 무엇인지 잘 모를 겁니다. 보릿고개라는 것은 지난 가을에 추수한 곡식들이 거의 다 소비가 되어가고 아직까지 새로 심은 보리는 거두기 직전인 겨울부터 봄부터 초여름 사이에 그 기간을 말하자면 양식이 떨어져가는 그 기간을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참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지속적인 경제 성장 덕분에 그래도 이런 굶주림의 문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극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저소득층이 있고 결식 아동들이 있지만 최소한 과거와 같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그런 사례는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전 세계에는 약 10억 명 정도의 인구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5초 만에 한 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만큼 식량의 문제는 우리에게 심각하고도 치명적이고 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의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합니다. 날마다 1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들어가지만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채 일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약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매스미디어가 발달해서 인터넷으로 신문과 방송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런 영적인 기근의 문제, 영적인 굶주림의 문제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굶주리고 목말라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대에 있어서 과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떠안고 있는 가장 중차대하고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가난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 불 불평등의 문제, 인종차별의 문제, 민족 감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환경오염의 문제, 전쟁의 문제, 이와 같은 수많은 문제들을 떠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곧 영적인 굶주림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제때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지 못해서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문제요. 또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이 시대의 진정한 필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세계 평화가 아닙니다. 종교 통합이 아닙니다. 경제 성장이 아닙니다. 부의 균등한 분배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필요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문제를 진단하셨습니다. 수확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확할 일꾼들이 적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하죠. 우리는 수많은 복음 전도자와 교회와 사역자와 선교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면 말씀을 들을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복음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일꾼들은 많은데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수확할 것은 많다. 하지만 그 수확하러 수확밭에 나갈 일꾼들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이 나오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 첫 번째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메시아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과 같이 자기 땅에 왔지만 그분께서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이 있는데 왕국에 백성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백성들이 들어오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왕을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왕국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고 그분이 주신다는 왕국과 메시아이신 왕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국 복음을 선포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4장 이후에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구세주다. 내가 바로 왕국을 세우러 온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 바로 그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온갖 질병들을 다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산상설교를 들려주셨습니다. 너희가 왕국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왕국 생활의 표준 모델이 무엇이냐? 왕국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설교의 내용입니다. 개역성경은 여기 나오는 하늘의 왕국을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은 믿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죠. 하늘나라. 그런데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애통이 여겨야 되고 의를 행해야 되고 이래야 천국에 들어간다면 이것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행위 구원이 되어버립니다. 이 산상설교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왕국 백성으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생활의 규범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설교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에 이르러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었습니다. 마귀 들린 자도 고쳐주었습니다. 바람과 바다까지도 예수님께서 제어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마비병 환자를 일으키셨고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니까 단번에 병이 나았습니다. 죽었던 치리자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눈먼 자에게 시력을 주셨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신 것이 아니고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바로 우리의 약한 것, 병든 것을 고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적들은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단순한 병고침이라든지 단순한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신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병도 고쳐주셨고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해 주셨고 마귀도 내어 쫓아주셨는데 하지만 한 가지 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36절 말씀에 오니까 성경 말씀이 그러나 35절에서는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다 해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분께서 무리를 보시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왜? 그들의 상태가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져서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 어떤 존재입니까? 양은 스스로 먹을 것을 찾지를 못합니다. 시력이 아주 안 좋아요. 땅바닥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에 가는 양들 따라가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풀이나 물가를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고양이는 집에서 내쫓아도 잘만 찾아옵니다. 강아지도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제비도 자기 둥지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양은 길을 떠나면 자기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양은 몸은 비대한데 다리는 아주 짧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쓰러지면 잘 못 일어나요. 구덩이에 빠지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기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양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사나운 발톱도 없고 그리고 용맹스러운 뿔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만한 어떠한 수단도 없습니다. 따라서 목자가 없는 양이라는 것은 무방비 상태로 남아있고 굶주릴 수밖에 없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위기 상황이 닥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고 사두개인이 있었고 바리새인이 있었고 성경을 연구하는 SNF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이야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성전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돈 주고 제사장 직분을 매매하기까지 했습니다. 돈 받고, 돈 주고 받고 제사장으로 오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또 예수님 그 이전의 역사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들였으니까 본전을 뽑아야 되겠죠? 뭘 합니까? 성전에서 장사꾼들과 결탁을 해서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 바꾸는 일을 묵인해 줍니다. 이스라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외국에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은 먼 여행길에 소나 양을 동반해서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다 다치고 쓰러지고 병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가축을 사서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러 나아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에서 심사관들이 있어요. 심사관들이 하나님께 드릴 희생물이 희생 헌물이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 제사장이 검사를 합니다. 가지고 오면 다 퇴짜를 놔요. 이거는 안 돼. 살이 너무 쪘어. 이거는 너무 말랐어.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다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군의 매점에서 사. 성전 안에서 5배에서 9배 정도 비싸게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남은 수익은 장사꾼들에게 떨어지고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수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성전을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영원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인생에서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영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이고 타락한 그리스 로마 문화를 제일 먼저 받아들이고 로마의 정치가들하고 결탁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자기의 부와 안락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결탁하고 로마의 목욕탕 문화라든지 그리스의 운동 경기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땅에 도입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목회자들, 예배당을 크게 짓고 교인 숫자를 불리고 헌금 액수를 늘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 성장이라고 믿고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또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번영신학에 영향을 받아서 죄와 심판과 지옥 형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하고 무병장수한다는 이런 감언이설만 늘어놓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고난과 주님께 대한 헌신은 무시하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은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성직이 매매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 제도가 타락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세속화되고 타락한 성전에 갈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면서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정말 랍비라는 칭호를 들으면서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들은 율법의 요구사항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과 절차와 의식은 지켰지만 율법에 있어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저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겉만 가꾸고 속에는 사악한 것들이 가득한 위선자들이라고 그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종교의식과 제도는 충실하게 지키지만 정작 본질과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그런 종교인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와 같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각종 종교의식과 제도만 충실히 따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새벽기도에 출석, 며칠간 결석 안 하고 출석을 했느냐? 1천 번째 헌금 몇 번째까지 드렸느냐? 영성훈련 하고 있느냐?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들을 도입합니다. 두날개 양육 시스템, 알파 코스, 신사도 운동, 금가루 집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이 신앙의 전부인 양 사람들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행사에만 동원하지만 정작 무엇을 기도하는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내 마음의 자세는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지 않는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길 잃은 양과 같은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SNF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속세를 떠나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멀리 동떨어진 곳에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생활 규범도 정하고 자기들끼리 훈련 과정도 만들고 시간을 정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만날 일이 없습니다. 자기들만 외 따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지내고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의 영적인 피로를 채워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현실 도피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수도원 운동에서 나온 것과 같이 한국 기독교에도 기도원 운동들이 그와 같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삶을 나누기보다는 조용히 기도원에 올라가서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미명하에서 자기 수양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도원이니 이런 곳에 가서 영성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훈련을 한다고 영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이 우리의 성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훈련이나 수양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성을 우리 이민으로 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SNF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좋은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경건한 생활을 했고 성경 연구도 많이 했지만 그것이 일반 사람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제사장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고 SNF파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 생활 상태는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배가 고팠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증을 느꼈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이끌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해마다 신학교에서 수천 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의 영적인 피로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와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들은 적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이 한국교회 역시 추수할 것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일꾼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단번에 그 문제를 진단하시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해결책이 시작됩니다.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라.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전도의 열매는 내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열매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전도 많이 해오면은 양 하나씩 줍니다. 양. 전도 한 명 해왔다 하면 양 한 마리 줘요. 양 관리 잘하십시오. 전도 다섯 명 해오면은 인형으로 된 양 인형을 다섯 개를 주고 나중에 이제 서로 경쟁합니다. 양 몇 마리 모았어? 몇 마리 모았어? 전도도 경쟁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내 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그래요. 내 양, 내 양. 성도들이 내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수확하시는 주께라고 했습니다. 일꾼들이 수확을 하지만요, 수확밭 임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수확하는 일의 주체가 되는 분이 수확하시는 주, 주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회,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교육 목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역입니다. 복음 전도, 이거는 나 개인 전도도 아니고 우리 교회 전도도 아니에요. 수확하시는 주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어깨가 무거워지고 실수하면 어떡하나,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나 고민을 하는데, 저는 그냥 일꾼이에요. 주인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지원해 주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그리고 최종적인 책임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신다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성경사역이라든지 교회 교육이라든지 전도라든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확하는 밭에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치고 방황하는 양들을 위한 해결책입니다.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또 일꾼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 설교자를 보내주십시오. 주일학교 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유치부가 필요한데 유치부 자원봉사자를 보내주십시오. 밖에서 보내주시거나 우리 가운데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의 피로를 채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38절 이후에 마태복음 10장에 가니까 그분께서 자기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제자를 불러서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꾼들을 세우시고 일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해결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 그리고 주의 수확밭에 주께서 수확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일꾼들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3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시대의 진정한 필요는 무엇인지 한번 무리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 유학 생활 가운데에서 미국을 남북으로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행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땅이 참 넓구나. 미국이라는 겨우 몇 개 주를 지나가는데도 열 몇 시간씩 걸립니다. 하물며 온 세상 지구는 얼마나 넓을까? 지나다 보니까 마을들이 듬성듬성 나타납니다. 하지만 교회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야 이 동네만 하더라도 한 군데 교회가 3개에서 5개까지 막 동네마다 몰려 있는데 그 넓은 땅에 교회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람들의 상태를 살펴보니 하나님 없이 그냥 세속적인 음악과 마약과 스포츠 이런 거에 탐닉해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있는 몇몇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형제들 집에 묵으면서 미국의 한인교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인교회 많다고 해요. 대부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아니라 이민 생활에서 오는 외로움을 달래고 또 홀로 있다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한인 공동체 사회가 교회밖에 없으니까 불신자들도 나오고 성공한 사람은 자기 자랑하러 나오고 힘이 약한 사람은 도움을 받으러 나오고 그냥 인간적인 사교 모임으로 변질되어버린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또 킹제임스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들은 다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포사회 가운데에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개역성경을 사용합니다. 전통적으로 그냥 익숙해졌고 거기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물론 개역성경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 바른 생활의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의 표준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야기 들었습니다. 졸업하거든 좀 와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결심한 바가 있어서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또 한국도 역시 거의 비슷한 상황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한국 기독교와 교인들의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 나머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상종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존경하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안디옥에서는 제자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오,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구나.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무슨 말을 듣고 있습니까? 목사라는 말 대신 목사는 차라리 낫습니다. 목사님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목사는 나은데 목사, 먹기 좋아하고 받아 먹기 좋은 목사라는 말. 기독교, 개독교라고 합니다. 개독교. 왜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또 그런 비난에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바른 진리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을 받고 교회의 앞날에 대해서 밖에서 불신자들이 한숨을 내쉬면서 걱정을 해야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번 우리나라 지도를 펼쳐놓고 말씀대로 전하고 있는 바른 교회가 몇 군데나 되는지 한번 바늘로 점을 꼭꼭 찍어보십시오.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 열 손가락, 스무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주변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라든지 국제 정세를 볼 때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어제보다는 오늘 또 오늘보다는 내일 점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신문을 보실 때 아,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흉악한 범죄가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그 세상의 죄악된 모습과 그들이 만약 거듭나지 못하면 가게 될 지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를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습니다. 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답답한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죽은 후에 가게 될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지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예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맞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신히 구원은 받았는데 전혀 삶의 변화도 없고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종교놀이에 빠져있는 사람들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았다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관심을 좀 넓혀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내게로 이끌어서 한 목자 아래에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 이걸 정말 어떻게 그런 성경 해석이 나올 수가 있을까? 우리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데 저 다른 교회 있는 성도도 끌어와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겠다. 다른 교회에서 성도 빼오는데 이걸 인용을 하더라고요. 이건 그 말씀이 아니라 목자 없이 길 잃고 헤매는 우리 안에 들지 못한 다른 믿지 않는 혼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 영적으로 거듭나서 생명을 건집니다. 사망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고 거듭났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잘 먹이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이고 인생입니다. 똑같은 라이프라는 말이 생명으로도 번역되고 인생 삶으로 번역이 됩니다. 단순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요롭고 풍성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의 꼴을 먹는 그런 풍성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다른 양들에 대해서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일꾼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목회자와 교사와 전도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저는 남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 가운데 또 놀랍게도 다른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디자인을 아주 잘해가지고 거리전도 피켓 만드는데 많이 기여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미디어를 잘 다루어가지고 음성 파일이라든지 영상 파일을 녹화하고 편집하는데 아주 뛰어난 재능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꾼들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전문가들도 좀 모으고 그 다음에 좀 여러 가지 웹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 좋게 디자인하고 웹페이지에 또 좋은 교훈이 되고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는 좋은 글들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작가들도 좀 많이 많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숨은 일꾼들이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와 또 교회 신학원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무장되고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의 수확밭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자들이 그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그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일꾼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일꾼이 되라고 하니까 부담이 됩니까? 저는 생업에 종사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직장을 버리고 신학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른 성경 말씀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상글 형제의 여행사 일을 하면서 외국에 나갈 기회가 많죠.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의 말씀과 CD와 성경책을 잔뜩 싸짊어지고 가서 거기에서 나눠주고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 혹은 학교에 가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수확할 게 많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꼭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 말고 자기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 있으면 손님들한테라도 성경 이야기 한번 꺼내보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한번 질문도 던져보시고 얼마든지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일꾼이 되려면 결심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기도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나타내려면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참 우리 교회는 좋은 성경 공부 기회가 많습니다. 주일 오후에 우리 목사님께서 로마서 성경 특강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그런 교리들을 또 우리 가르치는 시간이 오후 시간에 또 김성주 형제를 중심으로 해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교회 학교 프로그램 다 마치고 나서 저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능하신 분은 목요일 오전 11시에 11층 교회로 나오십시오. 자매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특강도 하고 또 좋은 책을 읽고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좀 이해하고 싶다. 금요일 저녁 8시까지 나오십시오. 현재 지금 사무엘기 하를 읽고 석장정도 읽고 강론을 하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7시까지 오면은 저녁 식사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교회에서 신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열심히 좀 배워서 목회자로 혹은 성경교사로 혹은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내가 한번 성경을 배워보겠다 그런 열정에 가득 찬 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왜 이걸 놓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만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이런 모임에 참석하셔서 우리가 먼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일꾼으로 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하여지고 주님 오실 날은 가까워 오고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불신자들의 상태나 종교 시스템에 빠져 있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눈물과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수확하는 밭에 나가서 일할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